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사용하였을지라도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먹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즉 세상은 맛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이 맛이 있는 줄을 알고 세상에 탐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맛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의 끝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 즉 맛이 없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맛이 있는 줄을 알고 달려갑니다. 그것은 한때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세상 사는 맛이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아닙니까? 권력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쓴맛만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세상의 맛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용이 없는 재물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마저 맛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임종시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 즉 맛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소금이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또한 소금은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은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상해가는 생선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세상은 비로소 썩는 생선이 아니라 자반 고등어가 됩니다. 우리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맛이 나지 않고 우리 또 썩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녹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소금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불이 참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과 같이 자연을 이용해서 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을 켜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대박 아래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대박 아래 두기도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등대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빛은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음해서 역사하지만 빛은 밖에서 드러내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빛의 제1의 역할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려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어두움이었는지를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춰주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할 때는 등대가 해로를 밝혀줍니다. 고대에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북극성과 같은 별빛을 보고서 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산길을 헤드라이트가 없는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같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빛이신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바로 너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의 고관대작들이나 최고의 석학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상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 또 자기의와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것은 그 구원을 놓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것 같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으며 태산 같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방해거리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들이 전개될 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40년간을 요약하면 원망과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필요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로 불을 질렀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고 하나님께서 터뜨려주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땅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최고, 최선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최고, 최선이 아닌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고스란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그들 앞에 좋은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장에는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큼 최선의 것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많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원망과 시비의 불로 인해서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은 단지 장차 받을 구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모두는 시비와 원망을 넘어서 흠이 없고 순전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흠 없음과 순전함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흠이 없다는 의미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그것은 틀렸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몰상식한 것이나 비합리적인 것이 있어서 비난을 당하거나 꾸지점을 당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면교사이어야지 반면교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향기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들라 하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6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이 나오는 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많은 그림이 다니엘을 청년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는 주전 53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와 사자굴에 들어간 때 사이에는 약 6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약 82세경입니다. 다니엘은 최소 다섯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국무총리와 장관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였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또한 적국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계파가 없었습니다. 많은 신하들 가운데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여당과 야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각 계파가 있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당이었고 당대표 다니엘, 당원 다니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신하들은 전부 페르시아 당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합심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혹시 돈으로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장부를 뒤져보고 계좌 추적을 해봤지만 이런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연녀가 있는가 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해봤더니 그의 전화통화 내용은 전부 업무와 관련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 집은 참기름과 깨소금은 먹지 않고도 살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금력도 있었고 정보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 비난할 만한 것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삶과 신앙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반대편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기에 다니엘의 삶은 눈이 부십니다. 순전하다의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상대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가 외적인 고결함이라면 순전함은 내적인 고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고 순수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전하다에 떠오르는 사람은 에서더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2번째 달 13일을 제비를 뽑고는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로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받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조서를 받고서 배옷을 입고서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왕후이자 사촌인 에서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 즉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물러섬이 없이 당신이 왕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서드는 왕후의 힘을 이용해서 군사를 모아 하만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최정의 자객들을 풀어서 하만을 암살하려는 악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힘을 냅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한 씨름 선수들은 보통 한 선수가 한 끼에 쇠고기를 20인분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씨름 선수도 삼겹살을 3에서 5인분 먹고 공깃밥 다섯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그 먹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서드가 금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지는 것은 겉으로 휘어져서 왜곡되는 것이고 거스르는 것은 속으로 휘어져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맛이 없고 부패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고 또 어둠이고 갈 길을 몰라 하면서도 비치고 갈 방향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자신이 굽어 있으면서도 굽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1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 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삶이 달이고 태양이고 북극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남들보다 선한 행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고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언어도 행동도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반대자들이 그토록 고발할 만한 것을 찾고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다니엘 자신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땅을 산 것이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바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이틀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즐기인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에서드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드를 성경을 이루는 한 권의 책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서드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에 성악가이자 한양대 음대 교수이신 바리톤 고성현 선생이 제네바에 있는 오페라 극장 그랑 테아터에서 그 푸치니의 오페라 라 토스카를 공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꼭 한국 음식을 드셔야 하는 체질이라 마땅하게 머무를 곳이 적절하지 않아서 한 권사님 댁에 2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권사님 댁에서 그 고선생과 다른 음악인 몇 분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대화 중에 그 오페라 극장에서 테너로 일하는 한 성악가가 고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다 보면 약간 흥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나치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끝에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은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고선생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고친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고쳐지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는 고쳐지지 않는다. 나는 성악가가 검투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오페라와 같은 음악이 사자와 같은 맹수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맹수가 서로 직면하고 있다. 뛰어난 금투사일수록 그 맹수를 아주 멋있게 죽이게 되지. 수많은 관중들이 금투사에게 그 맹수를 죽이기를 요구하는데 금투사가 힘이 붙여서 맹수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 그 맹수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금투사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만 된다. 나는 바리톤이지만 성악가 중에 남자 성악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테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연할 때는 테너가 잘 리드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테너가 잘 리드를 해가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 내가 공연하게 되는 토스카에서 테너인 카바라도시는 바리톤인 스카르피아에게 짓밟히게 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마치 설교학 강의 수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목사도 검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기뻐하기도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하기도 하지.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고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지루한 교훈같이 들리기도 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투사와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일한다는 것과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경기장과 말씀의 단에 설 수 있는 것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검투사는 자신의 외적인 부분, 즉 체력과 기술을 잘 연마해야지만 목사는 자기의 내면을 잘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목사가 잘 훈련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검투사와 목사의 차이점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투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목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는 맹수를 죽여야지만이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중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악가, 검투사, 목사 참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저랑 하시는 일은 다 다르지만 자세는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바른 청지기인가? 나의 시선은 영원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빛으로 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은 목회자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삶의 자리는 어둠일 때가 많았고 거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실을 고치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서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재상도 아니고 왕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흠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불로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손전등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한 자리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땅 위의 북극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